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런 감상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는 성육신에 있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는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 A child born to die.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탄절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요 기쁨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죠. God's self-giving,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즉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건이 일어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탄절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의 절기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그 타이틀을 보면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야엘렛 샤할이란 말은 아이엘렛 사슴 이란 말하고 샤하르 새벽이란 말의 합성어지요. 새벽의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엘렛 샤하르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사슴의 새벽 사슴의 노래로 해석을 하죠.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제목은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에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이 시의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 아무 도울 자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아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즉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쫓기고 있는 새벽 사슴과 같다고 해서 이 시를 흔히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도 역시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시편 22편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고난에 처했던 다윗의 비통한 심정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그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다윗은 이 시의 후반부 즉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의 선취적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자자손손 대대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런 1차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는 다윗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순환과 이를 마침내 극복한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는 예언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 처절한 상황과 놀라우리만치 자구적으로도 일치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시의 많은 내용들이 메시아의 고난의 현장에서 벌어진 내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메시아의 순환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시를 가르쳐서 흔히 십자가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 그 고난,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고 후반부 22절부터 3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은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전반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개인적 고난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대속적인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세요. 먼저 1절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이 절규는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밤낮으로 자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이게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기도에 사투를 벌인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밤낮으로 기도의 사투를 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2편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서 지금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처절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벌레 원문을 읽어보면 구더기란 단어입니다. 구더기.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다 상실한 상태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원수들은 다윗을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을 조롱했다 그랬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3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하는 말씀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를 보면서 저거 고개 흔들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보고 원수들이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모습과 똑같아. 또 8절에 원수들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들이 비웃으면서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11절부터 21절 원수들로부터 구체적인 핍박을 당하는 고통을 다윗이 당한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로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는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같이 쏟아졌다. 또 14절에 다윗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했는데 내 뼈는 어그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또 다윗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고통으로 인해서 그 침이 말라서 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이 목마른 상태를 묘사했는데 이 역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서 다윗의 예언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16절 다윗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8장 27장 38절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직접 당한 고통이라기보다는 다윗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직접 당한 고통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천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18절에도 보면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 또 나오죠.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다윗의 생애에서 옷을 빼앗기고 원수들이 다윗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은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므로 이건 다윗과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뜻에 의해서 그 회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년 후에 메시아가 당하실 모든 고난을 너무나 선명하게 예언했고 그 모든 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분 제가 짧게 보겠는데 이 시의 후반부를 보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 세상 모든 대대로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절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22절부터는 모든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신음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찬송이란 단어가 22절, 23절, 25절, 26절 네 번이나 등장해요.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찬양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지적하기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1절, 22절 이하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종교개혁가들 성경 해석의 원리를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신구약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오늘 시편 22편 22절,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형제된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22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까지의 이 말하자면 고난과 순환과 신음의 내용이 22절부터 확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즉 다윗은 이 후반부에서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라 27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한다? 다윗 시대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면 다윗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메시아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여기 섬기다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후손들이 메시아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31절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앞으로 태어날 백성 미래의 세대에게도 계속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백성, 31절에 태어날 백성은 문자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먼 훗날에 태어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 먼 훗날 태어날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인류를 구원한 사건을 자손 대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계속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당신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헤매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죄한 자로 하여금, 죄 없는 자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걸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무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모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그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신 분이 대신 죽어야만 했어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인이 죽는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 무한한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인간이 되어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은총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31절에서 시편 22편 31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언한 겁니다. 31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에 다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양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대대로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복된 절기지요.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한, 희생의 사랑을 통한 공의를 이루려고 성육신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인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지상 최고의 선물을 감사로 받으셨나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최상의 선물을 외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한 9년, 10년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에 한국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 선교사 부부가 한 여자의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선교사는 부부는 이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웠죠. 아이가 자랄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 얼굴색도 노란데 왜 내 엄마 아버지는 금발에 푸른 눈에 하얀 얼굴일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후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라가는 것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쌓여서 분노가 되었죠. 분노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용기를 내서 양부모에게 자신이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양부모에 대답합니다. 6.25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6.25 당시에 일한다. 일사후퇴 때 강원도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차를 멈추고 가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여자가 방금 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단다. 날씨는 추운데 아기 옷도 없고 추위를 피할 불도 없었지. 그 여인은 자신을 품에 안은 아기가 추울까 봐 얼어 죽을까 봐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울고 있던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지. 머리에 수건을 벗어서 기저귀로 하고 웃돌이를 벗어서 아이를 싸고 치마를 벗어서 아이의 깔개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고 또 감쌌지. 그리고도 그녀는 벗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 결국 그 엄마는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단다.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바로 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입양해서 지금껏 키우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사연을 들은 소녀가 양부모에게 꼭 한번 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양부모와 함께 마침내 친어머니의 산소를 찾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이었죠. 눈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무덤 앞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어서 눈 덮인 어머니의 산소를 덮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엄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한 생명이 산다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한 생명이 살 수 있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희생이 있고서야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역사 최고의 기적이고 역사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복된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려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이 영생의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며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어짐으로 우리 모든 가정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정말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 찬송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를 찬송한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함께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진정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115장 보세요. 115장 한번 다 펼치실래요? 반주자들 한번 115장 3절 4절 가사를 보실래요? 115장 3절 4절 가사를 보면 오늘 다윗의 시편 22편이 요약되어 있어요. 전반부, 순환, 후반부 온 세대가 구원을 영접하고 경배할 거다. 115장 3절 4절이 시편 22편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오셨구나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4절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